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4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아멘. 정당한 교회법의 필요성과 그 올바른 시행을 위한 지침 27항에서 32항까지를 해설하겠습니다. 교회 질서 유지를 위한 법의 필요성. 자, 칼빈은 카톨릭에 의해서 인간의 양심이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릇된 전통들에 의해서 매이게 되고 하나님께 헛된 예배를 드리게 함을 알게 된 이후로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이제 극도의 경계심을 갖게 될 때 아이를 버리다가 이제 목욕물을 버리다가 아이까지 버리게 되는 이런 문제를 이제 우려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릇된 법과 제도를 만들어서 신자의 양심을 억압하는 건 분명히 잘못이지만 교회의 질서를 세우는데 정당한 법들까지 모두 제거하려는 이런 그릇된 시도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경계하는 입장을 취합니다. 타락한 인간들이 모여 있는 사회에서는 전체적인 평화와 화합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직의 형태가 반드시 존재하잖아요.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또 사람의 일들을 이루어감에 있어서도 어떤 정해진 공공의 절차가 있어야 되고 질서와 어떤 예의가 상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교회는 반드시 질서가 잡혀 있는 가운데 모든 일들이 올바로 품위 있게 지켜지고 유지되어야 되고 그것을 위해 화합이 없이는 결코 교회로서의 교회다움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가 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분쟁과 쟁투가 벌어지게 된다면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래서 그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쉽게 융화되기 어려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일 수도 있고 또 뭔가 우리와 생각이 다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교회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런 다름들을 진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조율해서 하나로 만들어 가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그것을 잘 감당하면서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가 이런 안전성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보실 때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순리대로 하나님 말씀처럼 우리가 이 진리를 분명히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세상처럼 사람의 자기의 주관과 판단대로 모이고 흩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도는 이것을 반드시 지켜서 교회의 교회됨을 나타내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교회의 질서와 법과 권위를 무너뜨리고서 자기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신앙의 행위나 어떤 주장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간과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자꾸 이거 깨뜨리려고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의 여김을 받으시고 주님의 교회가 영광을 받으시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 자아가 깨지지 않고는 이 일은 영원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질서와 법, 권위, 하나됨 이것을 성도가 생명처럼 여기고 그것을 지켜나가기 위해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평생 이루어져 가야 되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칼빈은 사람들의 관습이 다양하고 마음이 각양각색이고 판단과 기질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명확한 법을 가지고 어떤 체계를 세우지 않는 한 어떤 조직도 든든히 세워지고 유지될 수 없고 어떤 형식이 분명히 세워지지 않고는 어떤 절차도 보존될 수 없다. 이걸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법. 로마 카톨릭처럼 교권주의에 의해서 교회가 마음대로 법을 만들어서 무조건 성도들에게 그걸 강요하고 지키게 하는 이건 있을 수 없는 것이지만 죄인들이 모인 교회에서 어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원칙을 세우고 법을 세우고 제도를 만들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보실 때 규모 있고 질서 있게 하나님의 교회를 유지하는 일들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필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법들을 교회가 세우고 지키는 것을 결코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교회에 이런 법들이 존재하지 않을 때 교회가 마치 뼈도 없는 문어처럼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칼빈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합의 끈을 이루는 법들을 준수함으로 질서와 예의가 확립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한 도리, 인간, 성도들 간의 도리, 예의, 예의가 확립되지 않으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는 성경의 진리 또한 지킬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칼빈이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오합지졸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보았을 때 굉장히 질서정연하고 규모 있고 세련되고 굉장히 어떤 그 법과 제도들을 잘 지켜서 그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평안하고 안정을 누리는 이런 모습들이 분명히 외인들을 통해서도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다. 교회라는 조직은 그런 곳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제 소견에 오른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죠. 아무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뜻이 옳다 하더라도 질서와 연합 안에서 지혜롭게 펼쳐 나아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이죠. 다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법도를 준수함이 있어서 그것이 구원의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그것으로 양심을 얽어매고 구속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과 연계시켜서 마치 경건이 그 법들을 준수하는 것에 있는 것처럼 해서도 안 된다고 칼빈이 분명히 일갈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떤 법들을 준수하는데 그 법을 준수하는 것을 율법주의적인 차원으로 접근을 해서 이거 이렇게 안 하면 구원 못 받아. 그래서 성도들의 양심을 굉장히 구속하고 이대로 안 하면 당신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강제적으로 양심을 얽어매서 구속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관련지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경건은 이 법들을 무조건 지키는 것이요. 이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칼빈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유대주의를, 율법주의를 싫어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형식은 다 갖췄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드리지 않아요. 결국 자기들의 모든 신앙의 행위는 자기들의 의의를 드러내거나 자기들의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가증스럽게 여기고 하나님이 그들을 내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떤 형식과 뭔가를 지켜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것의 그 모든 형식과 절차와 제도와 법을 따르는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성도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경외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되어지게 하는 그게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인간의 자율성을 강조하니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이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에 맡겨두니까 다 그 거룩한 의무와 책임들을 다 뒷전으로 내팽개치고 죄를 짓게 되니까 또 교회가 강제권을 가지고 권징과 치리를 통해서 교정하고 교도해야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고 너무 율법으로 법으로 만들어서 지켜 안 지키면 안 돼라고 강압하니까 그것은 또 신자의 양심을 억압하는 것이 돼서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 그래서 이 양자간의 균형을 이루고 은혜 안에서 그러나 참된 진리를 지켜가면서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이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둘 중에 하나로 가는 거예요. 방종으로 가든지 율법주의로 가든지. 어떤 것도 그것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거나 그러한 법들을 지켜야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고 강요하거나 강조하거나 절대시해서는 안 된다고 칼빈이 강조하는 거죠. 누가 그렇게 했어요? 카톨릭이 그렇게 했잖아요. 성례 못 받으면 지옥 가는 걸로. 응? 고해 안 하면은 죄 용서 못 받는 걸로. 이런 식으로 이제, 절대시 하는 것에 대해서 갈비는 그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을 추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외골수적이고 극단적인 엄격주의를 배격합니다. 그것만이 구원의 길인 양 절대시 하는 걸 경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점을 올바로 이해하고 지혜롭게 모든 일들을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행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23번째로 정당한 교회의 법들을 구별하는 표지. 그러면 사람이 만든 참된 신앙을 흐리게 하는 불경한 법들과 교회의 정당한 법들을 구분하는 확실한 표지가 뭐냐? 그것은 법들의 목적이 곧 신자들의 거룩한 모임에서 모든 일을 품위 있고 위엄에 어울리게 행해야 되는 것과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에서도 인간성과 예의의 범주 안에서 보편적으로 유지되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정당한 법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세워질 수 있는. 교회에 합당한 법은 공공의 품위를 위하는 일로 미신적이지 않아야 되고 일상적인 용도에 합당함으로 마치 그러한 전통이 구원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처럼 여겨지므로 양심이 불필요한 강제나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니기에 공포에 짓누르는 일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모든 법은 성도들 가운데 사랑을 장려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사실을 칼빈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만 있었으면 지켜, 안 지키면 죽음이에요. 안 지키면 저주고. 그런데 우리는 구약의 율법을 넘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를 이해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은혜는 뭐예요? 지켜, 안 지켜? 그럼 죽음이 아니라 그것을 그가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감당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그의 믿음이 자라도록, 그가 그 진리를 깨닫도록, 그 사랑을 경험하도록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그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법은 성도들 가운데 사랑을 장려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되는 것이다. 지켜 안 지켜? 왜 안 바뀌어? 왜 안 고쳐? 이게 다가 아니고요. 인간이 그렇게 쉽게 변하면 뭐 우리 중에 예수 잘 못 믿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사도 바울처럼 예수 믿겠죠.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품위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품위의 목적은 거룩한 가치들을 향한 존경심을 장려시켜주는 의식들이 시행될 때 보조수단을 통해서 경건을 증진시키는 데 있는데 이는 교회를 다스리는 자들로서는 선한 다스림의 규범과 법을 알도록 하고 다스림을 받는 자들로서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올바른 권징에 순종하는 일에 익숙해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예,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품위가 있어야 된다, 교회는. 품위가 사라지면 세상의 싸움판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고, 때를 지어서 몰려가서 이렇게 우기면 그냥 그게 관철되는,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것이 되고 마는 거죠. 품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른 의미에서 품위의 목적은 모든 존귀한 행위에서 드러나야 되는 품격과 그 진지함이 밝히 드러나도록 하는 데 있어 품위가 필요한데 이는 교회를 선한 질서 가운데 세움으로써 교회의 평화와 정숙함을 유지시키기 위함이라고 칼빈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자가 어떻게 할 때 품위를 지킬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멱살 잡고 이렇게 서로 쌍욕 안 하고 품위를 지키면서 예수 믿을 수 있습니까? 방법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 믿어야 되는 거죠. 시간이 걸려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성도 안에서 이루어 가신다. 이건 믿어야 멱살잡이 안 하는 거예요. 누구는 성질없고 누구는 받고 싶은 마음이 없을까요? 그러나 그렇게 품위를 잃어버리고 질서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고 신자의 품위와 질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당장 우리 눈앞에 어떤 것들이 변화되지 않고 어떤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품위를 지키는 거예요. 왜? 이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내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도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품위를 지킬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런 품위가 없죠, 당연히. 왜? 머리 터지게 싸워가지고 이기는 사람이 모든 걸 차지하는 거기 때문에. 이기는 사람이 다 차지하니까 품위를 어떻게 지켜요? 머리 터지게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죠. 이겨야 제가 다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심을 믿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얼굴을 붉힐 이유가 없고 싸울 이유가 없고 빨리 어떤 것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거나 상처받지 않는 품위와 질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교회다. 누구도 이런 부분을 훼손하거나 깨뜨릴 수 있는 것을 허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이미 다 경험하셨잖아요. 품위도 없고 품격도 없고 질서도 없는 그런 교회 모습들 보셨지 않습니까?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많은 성들이 얼마나 그런 교회 모습 때문에 아파하시고 고통당하셨습니까? 교회는 자기를 주장하는 곳이 아닙니다. 목소리를 높이고 성도가 성도를 정죄하고 우리의 불평을 드러내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들을 품위와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따라 평안과 화평과 연합 속에서 사랑으로 이루어져 가는 그런 특별한 공동체가 교회란 말이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사랑이 없이는 어려운 겁니다. 예수의 사랑이 있으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힘있는 공동체가 교회가 되는 것이고 예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천사 같은 사람을 모아놔도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고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 가정이고 교회고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죄인들의 실존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위해서 이런 품위와 질서를 지키면서 주님의 교회가 안정되어가는 일이 있어서 필수가 뭡니까? 자기 부인이란 말이죠. 자기를 낮추어서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섬기는 교회와 공동체 안에서 품위와 질서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어디에서도 품위와 질서를 지킬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처한 곳에서도 우리가 섬기는 공동체 안에서 질서와 품위를 화평과 연합을 훈련하고 그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자기를 부단히 쳐서 복종시키는 일에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나를 빨리 지우지 못하면 그 나 때문에 죽을 만큼 우리가 힘든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나를 버리는 게 어렵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부분인데 그게 안 되면 더 긴 세월 동안 그 나를 부인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 제일 고통스러운 건 내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 자신을 그리스도 앞에 빨리 던지면 던질수록 우린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참 그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를 어떻게 보실지 교회 안에서 나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언제나 우리는 품위와 질서 안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의 신실한 지체에 있는 것이죠. 29번째 정당한 교회법들의 신뢰 허황된 쾌락 따위를 품위로 간주하는 로마 카톨릭의 의식들에서 보여지는 어떤 화려한 치장들 불필요한 사치, 세련됨에 대해서 칼빈이 질타를 합니다. 가톨릭 교회를 가보십시오. 신부가 입은 옷부터 해서 사제가 입은 옷부터 해서 예배당을 꾸며놓은 온갖 장식들을 한번 보십시오. 진정한 품위는 신성하고 거룩한 신비를 높이 기리는 데 적절하고 경건을 위한 행위로 합당하거나 예배 행위에 필요한 최소한의 장식만을 의미한다고 칼빈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품위는 마음으로 영혼으로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경건함으로 절제되어 있는 그리고 예배에 필요한 최소한의 장식을 의미한다. 캐톨릭처럼 모든 것을 요란하게 화려하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들을 압도하려고 하는 이런 요소들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그러니까 성도로 하여금 진지함과 경건함과 높이 기리는 자세로 거룩한 신앙의 행위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생각나게 해주는 이런 정도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의식은 언제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이라야 한다. 사람이 돋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 영적인 준비와 우리의 정신과 정서에 관련되는 어떤 원칙과 질서와 법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죠.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정신과 영혼과 우리의 정서에서부터 비롯되는 하나님을 향한 어떤 원칙, 어떤 질서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화려함 뒤에 영적인 추악함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하찮은 외부적인 치장을 통해서 질서와 품위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혼돈과 야만성과 완고함과 소요와 불화를 제거하는 일들이 있어서 인간의 죄성을 제거하는 차원에서의 질서를 세우는 일이 우리 안에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혁된 교회의 예배는 그런 것을 중요하게 하는 것. 어떤 형식을 쭉 따라서 그냥 예배를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한다,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일방적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드리는 것만도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행위, 진정성, 우리의 마음 이런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함께 빚어져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예배의 핵심은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계셔도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는 시간이나 예배가 드려지는 시간에 딴 생각을 하시고 주무시고 잡념에 마음을 파시고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마음과 정신, 그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어떤 화려한 것들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들이 아니라 혼동을 제거하는 일은 바울이 밝히는 바처럼 성찬을 일반 만찬과 혼동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 또 여자가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공적인 자리에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그 당시에 예, 또 따로 다른 예로는 기도할 때 머리에 쓴 것을 벗고 무릎을 꿇는 것, 성례를 소홀히 시행하지 않고 위엄을 유지하고 시행하는 것, 장례식을 품 있게 시행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해당된다. 고대 교회로부터 이제 이런 전통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라는 겁니다. 다른 경우는 또 기도 시간, 설교 시간, 성례 시간들 정해놓는 일, 설교 시간에 조용하고 침묵을 지키면서 정해진 장소에서 행하는 것, 함께 모두 함께 찬송을 부르는 일, 주의 성찬을 정해진 날짜에 시행하는 일, 여자가 교회에서 가르치지 못하도록 금한 일, 이런 모든 것들이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품위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가 만든 법들이라는 겁니다. 성도들을 교육하고 지도하는 일에 필요한 것들로 유리문답을 가르치도록 한 것, 교회 권징과 책벌이 존속하게 하는 것, 출교, 금식 같은 이런 행위들을 가지고 성도들을 권징하는 이런 것들입니다. 이와 같은 교회법의 신뢰들은 거룩하고 유익한 것들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나는 의식과 관계된 법이 존재하고 또 하나는 권징과 교회 평화에 관련된 것들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매우 실제적이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데 있어서 올바름을 지향하는 이런 것들이 합당한 교회 품위와 질서를 유지하는 올바른 법이라고 볼 수 있는 범주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카톨릭은 그런 것은 신경 쓰지 않고 그 내면의 부분은 강조하지 않고 늘 보여지는 외면에 대한 부분만을 강조했다는 거죠. 정당한 교회 법들과 관련한 위험 요소. 교회의 법들이 품위와 질서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지만 거짓된 감독들에 의해서 오용될 가능성과 또한 지나치게 가책을 받거나 여러 가지 교회 법으로 인한 부정적인 요소들로 인해서 그 존재 자체가 부정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권위의 기초를 두고 성경의 근거에서 전적으로 신적인 법들만을 인정하고 선언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칼빈이 얘기를 합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는 행위는 교회법으로 반드시 지켜야 될 문제이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인간적인 것이냐 거룩한 신적인 것이냐.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품위와 질서의 일부라면 신적인 것이고 그것을 더 구체화하지 않는 것은 인간적인 것이다. 이렇게 칼빈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갖는 구별된 경건함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면 정당하지만 반드시 기도할 때마다 항상 그렇게 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다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알아서 취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늘 얘기하잖아요. 행위는 있는데 마음이 없으면 가식과 위선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모든 형식과 절차를 무시하고 마음으로만 하면 된다. 그러면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신앙하게 되는 방종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법과 형식이 전혀 필요 없다는 것은 방종일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 기꺼이 행해야 하는 것은 법으로 그것을 지켜 행할 수 있다는 거죠. 반드시 모든 시대에 그렇게 행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으신, 이를테면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좌우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교회의 품위와 질서 안에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항들을 모두 이러한 규범들의 근거에서 우리가 숙고해서 정하도록 하셨다 하는 것을 유념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구원의 필수적인 것들이 아니므로 구체적으로 어떤 규범을 명시하지 않으셨고 교회를 세우는 일은 각 시대의 나라와 시대의 관습에 따라 다양하게 맞추어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전통적인 행위들을 바꾸고 폐기하고 새로운 것들을 세우는 것이 칼빈은 합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자, 칼빈의 이러한 표현이 이제 상당한 오해 소지가 있는 거예요. 언제는 아무것도 바꾸지 말라 그래놓고 지금은 바꿔도 된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이 표현의 배경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면 오해하실 수 있죠. 칼빈이 이렇게 주장한 것은 지금 누구를 의식해서 하는 얘기예요? 카톨릭 교회를 의식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카톨릭 교회가 잘못된 전통을 만들어 놓고 법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할 때 이후에 교회가 개혁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또 고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올바른 관습이나 정통도 마음대로 변경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그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고 하나님과 지체들을 더욱 사랑하기 위한 것인지를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라고 갈비는 충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비본질과 본질에 대한 명확하고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올바로 세워나가는 지혜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의들이 여전히 필요한 거예요. 뭘 할 거냐 하지 말 거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입니다. 31번째, 정당한 교회법들의 시행지침.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원칙에 따라서 세워진 규례들을 자유로운 양심으로 미신적이지 않은 신앙으로 경건하고 기꺼이 순종하는 자세로 그것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자유로운 양심으로 미신적이지 않고 신앙에 있어서 경건하게 순종하는 자세로 세워진 규례를 따를 의무가 있다. 그걸 멸시하거나 부주의하고 소홀히 여겨서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과 고집으로 법을 어기고 침해하는 일들을 자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규례들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신앙의 행위를 아우르는 외적인 기본 법칙들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그 규례들을 반드시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성격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규례들은 지체 모두가 하나로 묶여져서 상호 간의 사랑을 배양하도록 함께 하나가 되어서 연합되어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일 뿐이다라는 얘기입니다. 해서 칼빈은 교회법이 시행되는 일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예를 들어서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성경에 여자가 외출을 할 때 머리에 수건을 쓰라는 말씀, 이 말씀이 어떤 경우에도 여자는 외출을 할 때 반드시 수건을 덮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칼빈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에? 어떤 예외의 경우가 있겠어요? 이를테면 문 밖에서 누군가가 소리를 지르면서 도와달라 그래요. 도와달라고. 화급을 다투는 일이에요. 그러면 황급하게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밖을 나가야 되는데 수건 어디서 수건. 그러면 그렇게 해서 수건을 안 쓰고 밖에 나가서 그 어려운 이웃을 도왔는데 수건 안 쓰고 나갔다고 이걸 단죄할 수 있느냐. 신앙이 그런 것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자가 교회에서 침묵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침묵을 지킬 곳이 있는가 하면 적절히 말하는 것 역시도 허락될 수 있다고 칼빈은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모든 순간에 여자들은 무조건 교회에서 입 다물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걸 이제 원론적으로 해석해서 더 나아가는 우리가. 자, 무릎 꿇고 무조건 기도해야 되는데 무릎에 관절통이 있어요. 그래서 무릎을 꿇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서서 기도한단 말이죠. 서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 안 들으시냐. 그런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죽은 사람을 장사할 때 수위도 없고 관을 메고 갈 사람도 없어. 그럼 푹푹 썩어가도록 내버려 둬야 돼요? 빨리 갖다 묻어야 되는 거죠. 사람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것을 부득이하게 지키지 못하는 것과 고의적으로 그러한 규례와 법을 멸시하면서 그것을 어기는 것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날짜나 시간, 순서 그리고 어떤 시편을 부르느냐 문제는 중요한 것이 아니지만 모든 사람들이 혼란 없이 평온함 속에서 예배한다고 하면 이런 것들을 미리 정하고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도 합리적이다라고 칼빈이 충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자기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것들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불평을 하고 분수에 넘치게 자기 혼자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려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 앞에서 자신을 깊이 돌아보아야 할 부분이라고 칼빈은 이야기합니다. 교회 법은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바르게 섬기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서로를 더욱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자 합니다. 문제는 교회 안에 성도들의 신앙이 다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누구는 어느 정도까지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그게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동일한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늘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하고 조심하고 섬기고 기다리고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보통 보면 개혁교회들이 문턱만 높다고요. 문턱만. 실제로 영혼들에 대한 사랑, 그를 섬기고 이끌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의 믿음이 자라게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보다 굉장히 문턱을 높여놓고 어떤 것들을 지키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을 어떤 교회 스스로의 자랑으로 삼는 이런 어리석음에 빠질 때가 종종 있다. 도대체 뭘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냐. 뭘 위해서. 그럼 또 반대를 얘기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원리와 원칙들을 다 뭉개버리고 그냥 사람이 하자는데 사람이 좋은 대로 예배도 바꾸고 뭐 모든 걸 다 바꿔치기 하고 시대의 흐름에 맞게 송두리째 또 신앙의 모든 아름다운 전통들을 다 바꿔치기 하는 이것도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든지 이렇게 과하게 치우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본뜻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누구에게 맞춰서 어떤 지혜로운 가운데 이것을 펼쳐갈 것이냐.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바르게 섬기기 위한 것과 그 다음에 서로를 더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자 함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걸 이 대의를 벗어나서 무언가를 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절대로 자기의 주장을 펼쳐 논쟁하거나 분쟁을 일삼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세워진 교회의 법을 따라서 세워진 권위와 질서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은혜롭게. 성경이 어디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분쟁하고 싸우고 대립하고 갈등해도 괜찮다고 어디에 성경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거는 이단들이나 하고 이단들이 진리가 아닌 쪽에 서 있는 사람들과 싸울 때나 하는 짓이죠. 우리가 각을 세우고 죽기 아님 살기로 싸워야 되는 문제죠. 어떻게 믿음의 지체와 성도 안에서 우리의 허물과 부족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1장 16절에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런 관례가 없다. 이런 관례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예가 없다는 거죠. 그런 예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응? 그럼 어떻게 논쟁을 안 하려면 기다리고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응? 시간이 필요한 거란 말이죠. 시간이. 오류를 방지하여야 함. 32번째. 교회법을 정당하게 지켜나가는 문제에 있어서 칼빈은 오류가 끼어들거나 부패시키거나 그 본질을 흐리게 하지 못하도록 힘써야 됨을 강조했습니다. 규례들의 유익이 분명히 드러나고 그것들이 최소화되고 올바른 목회자의 가르침을 통해서 생각들이 마음대로 왜곡되지 못하도록 막아주게 되면 교회법이 존재하는 목적은 올바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는 신앙에 있어서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자유를 제한하거나 품위와 사랑과 질서에 맞게 의무를 스스로에게 부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스스로 미신에 빠지는 일이 없게 되고 타인에게 지나치게 까다롭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게 되고 지켜야 될 의식들의 수가 많아져서 하나님께서 드리는 예배가 더 나아진다고 스스로 이렇게 느끼지 않는 이런 문제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거죠. 또 다양한 권징을 시행한다는 이유로 다른 교회를 우리 교회와 비교해서 멸시하는 이런 오류에 빠지지 않게 된다고 칼빈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법을 준수하는 것을, 올바른 것을 지향하는 사람들을 법을 준수하고 바른 걸 지향하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오류가 뭐냐? 가장 큰 오류가 뭐냐? 거기에만 집착한 나머지 풍요와 질서를 지키는 것을 망각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엄밀함을 추구함으로 그렇지 않은 성도나 교회의 어떤 부족이나 허물이나 무지를 두고 보지 못하고 어떻게 기어이 평가하고 판단하고 무시하게 된다는 거예요. 엉터리라고 당신들은. 그럼 어떻게 되죠? 결국 자기 영혼이 메마르고 척박해지고 모든 관계가 파괴되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관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다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 되지 못한 채로 그저 시비를 가리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면 복음의 설 곳을 잃게 되고 사람들을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긍휼로 영혼을 그리스도로 이끌지 못하게 되는 모순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법을 제정하는 목적은 교회들의 용도와 목적 전체가 교회를 올바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교회가 필요한 경우에 어떤 규례들을 변경할 수도 폐기할 수도 있다고 칼빈이 다시 얘기합니다. 그러니 잘못된 전통, 가톨릭 교회가 만들어낸 잘못된 전통, 잘못된 제도와 법 충분히 갈아엎을 수 있다는 거죠. 불경하거나 부적절한 것이 아닌 어떤 특정한 의식이나 전통들을 상황에 따라 폐기하는 일은 합당한 일이라고까지 칼빈은 여기서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과거 시대의 우매무지함으로 인해서 빚어진 일들 있잖아요. 그릇된 의도로 만들어진 기형화된 어떤 교회의 잘못된 관행들, 전통들 고집할 이유가 없이 과감하게 폐기하고 변경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잘못됐으면 과감하게 폐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다른 교회가 다 하는데 그건 합당한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도 이 같은 그렇든 미신적인 전통으로 자리매김한 여러 가지 교회 안에 잘못된 제도, 관행, 규례, 직분들이 있잖아요. 절교와 관습들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칼빈은 그런 여지가 있는 것들을 그대로 두고 보지 말고 제거해라, 제거해라 이렇게 충고합니다. 모든 미신적인 요소들을 거두어내고 척결하지 않는다면 계속 교회 안에 그게 존재하게 된다는 거죠. 과감하게 그릇된 것들로부터 그릇된 관행과 법과 전통과 제도로부터 벗어나서 성경으로 진리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개혁은 계속되어야 하는 교회의 과제다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모든 장로교회가 뜻을 같이 해서 오직 총회가 모이는 일이 어떻게 하면 과거의 교회가 잘못해온 것들을 답습하지 않고 이것을 다시 성경의 원리대로 바른 교회 전통대로 돌이킬 것이냐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하나하나 바꾸어 나아가는 그런 총회라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얼마나 그 귀하고 아름답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오히려 정통한 교리를 이단으로 몰아가는 짓들을 지금의 총회가 하고 있다면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이러면 분명히 장로교회 법상 우리 교회가 총회나 노회에 소속돼서 그 치료와 관할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식이면 독립교회로 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점점 총회나 노회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법과 점점 벗어나는 길로 행하면 뜻을 같이 하는 교회가 다시 교단을 만들어서 독립교회 형태로 이렇게 가는 수순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다행히 교단이 그렇게까지 가지 않고 이런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판단해서 바른 것들을 찾아간다면 감사한 일이겠지만 계속해서 개혁해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러려면 목사도 박식해야 되지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박식하셔야 돼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개혁교회가 뭐야? 뭘 말라 죽을 개혁교회야? 뭐 개혁교회 다닌다며 개혁교회는 뭔데? 그 뭐 칼빈의 그 오대 교리는 뭐야 도대체 그게? 예정론이 뭔데? 뭐야 그게 도대체? 이렇게 누군가가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자이거나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물을 때 분명하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은 사람이 부끄럽게 몰라 나도 그냥 우리 교회 목사가 맨날 소리 지르면서 그렇게 해야 된대 그냥 뭘 그냥 물어봐 그냥 따라가면 시키면 시킨 대로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하면 답이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함께 배우고 알아가셔서 더 바른 것을 찾고 목사님 이렇게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교회가 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가지 않겠습니까? 공부하셔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